눈물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평상시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가에 촉촉하게 맺는 눈물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눈물이 있어요. 두 번째 눈물은 반사적인 눈물이에요. 매캐한 연기를 마주하거나 또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자극으로 그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앞서 흘렸던 눈물처럼 희로애락에 의한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특이한 건 이런 감정의 눈물인데 이 감정의 눈물은 다른 눈물과 달리 향균 물질이 적고 수분과 염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이 분하거나 슬플 때 우리 그런 눈물들을 많이 흘려보셨죠? 그런 눈물에 가장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슬플 때 이별을 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 두 눈이 충혈되거나 그리고 두 눈 주위가 퉁퉁 붓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생존의 위협 앞에 공포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사태가 가져다준 또 악영향으로 전 세계 많은 경제에 막강한 타격을 주어서 특별히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하는 무역에 있는 분들은 큰 사업에 피해를 입고 또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이런 눈물은 비단 이런 가장들만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오늘 대부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삶에도 유독 울 일이 참 많이 있죠. 개인의 진로가 막히고 진학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만남과 또 헤어짐 앞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앞에 우리 인생에 참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 순간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최근 아카데미 4관왕의 쾌거를 이룬 영화 기생충에도 어쩌면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풍자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가정 형편이 너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비록 사람들에게 크게 자랑할 건 없지만 꿋꿋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대견했고 만나는 내내 제 마음에 참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와의 한 시간 정도의 만남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세상 앞에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그 눈물의 답을 찾고 싶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이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동안 한참이나 제 마음이 먹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많은 눈물의 종류들, 감정적인 희로애락의 많은 눈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특별한 눈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슬픔 속에서 나오는 눈물,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 슬픔 넘는 눈물, 부끄러움을 넘을 수 있는 눈물, 저는 자랑스러운 눈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눈물 이야기 속에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입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목회 사역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에베소는 무엇보다도 거대한 도시였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했던 말씀 사역이 그 에베소 중심에 아주 흥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자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우상 판매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우상들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소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에베소 사역을 접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를 향해 다시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어렵다고 하는 형편을 듣고 모금 활동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에베소 교우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나눠주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큰 명절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정들었던 상황들을 마무리하고 교우들과 헤어지면서 슬퍼 우는 장면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울며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당사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헤어짐 자체가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지만 여기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그 정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가 누군가 마치 죽음을 맞이했을 때 했던 통곡과 같은 눈물의 의미를 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로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왜 이렇게 울었는가? 그들의 울음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우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어지는 당사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눈물은 단순히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서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런 눈물만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면에는 이 눈물 속에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 앞에도 그가 이 걸음을 양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을 가는 그것이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꿈을 향해 다시금 다른 박지라고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꿈을 주셨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왜 예루살렘에 가는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들과 헤어지는 눈물이 슬프지만 그리고 내 눈앞에 닥친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가 이 눈물을 여전히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 로마를 향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짐도 슬펐지만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그들의 발걸음만큼은 주께서 주신 꿈과 비전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히 슬퍼하지 않고 그가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 한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슬픔 가운데도 이 눈물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이 두려운 상황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내게 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여러분 바울에겐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신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확실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각 성에 몰려든 사람들이 나를 생명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단순한 촉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아폴리 아소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신 이상 사도 바울은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피하지 않는 한 이 죽음과 환난과 고통은 당연히 내가 감내하고 겪어야 될 두려움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결연히 이렇게 밝힙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흘리는 그 눈물 속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는 여전히 내 앞에 어떤 일이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갈 그 길을 어떤 길이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달려갈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예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의 길, 그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위대한 답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단순한 특심, 특별한 믿음, 어떤 특별한 특정한 믿음이 있어서 그 위대한 고백과 결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한 가지 고백이 있었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일을 얼마나 당할런지 나는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그 일을 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뭔가 특별한 답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서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분명한 확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빨리 봄이 와야 되는데 야구 경기는 9명의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야구 경기는 특별한 타율이 좋은 타자나 공을 잘 던지는 특별한 투수가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아닙니다. 야구 경기는 분명히 1번부터 9번까지 타순이 정해져 있지만 야구 경기는 9명의 선수들이 뛰는 것이 아니라 9명의 선수들과 함께 그를 감독하는 감독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경기 내내 특별한 순간마다 작전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감독의 사인을 확인하고 타석에 들어갑니다. 감독의 여러 작전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여러 작전 중에 희생번트라는 작전이 있습니다. 희생번트는 출루에 있는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번트가 되어서 죽을지언정 주자를 살리기 위해서 번트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석에 올라온 타자가 아무리 홈런을 치고 싶어도 만약 감독이 희생번트 사인을 하면 그는 홈런 타자여도 번트를 내야 합니다. 2010년 5월 21일 미국 메이저리그에 화제가 되는 희생번트 한 경기가 나왔어요.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였는데요. 1대1로 맞선 4회 말 텍사스의 노아웃 2루 기회. 당시 아메리칸 리그의 최고 타자로 군림하던 강타자 조시 해밀턴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조시 해밀턴이 희생번트를 댔습니다. 그것은 마이너리그를 포함해서 해밀턴 야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희생번트였습니다. 해밀턴의 오늘의 그 희생번트가 유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타자의 희생번트는 특별히 메이저리그에서는 감독이 강타자가 설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경기여도 희생번트에 사인을 주지 않는 것이 예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율 5위 안에 드는 강타자가 희생번트를 댄 건 해밀턴의 번트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일합니다. 그는 타율 5위 안에 드는 강타자이지만 그날 감독은 그에게 희생번트를 사인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홈런도 칠 수 있고 멋진 타율을 낼 수 있는 타자였지만 감독의 사인에 그는 희생번트를 대고 그는 아웃되었어요. 야구는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의 작전과 그 지시로 운영되는 것이 게임입니다. 게임의 운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는 이 경기를 운영하는 감독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수는 개인의 역량을 믿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 감독의 작전에 맞게 움직일 때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 선수가 좋은 야구 선수이죠.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감독이 누군지 확실했어요. 내 인생의 행선지를 결정하신 그 감독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었는지 그는 확실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슬픈 작별의 인사였지만 슬픈 눈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것이 슬펐고 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근심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부여하신 약속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근심했고 그는 여전히 겁냈고 그도 여전히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동질상 같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근심했지만 그는 배에 승선합니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큰 슬픔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에베소 동료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고 섬겨 주었고 이 목양지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그는 에베소에서 더 여전히 머물고 싶었지만 나의 인생의 감독을 사인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인 때문에 내 눈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나는 여전히 근심 속에 배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협을 다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을 다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헤어짐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배에 오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픔이 제거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그럼 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때 보내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될 환난과 결박을 뻔히 아시면서 예고까지 하시면서 굳이 그런 환난과 핍박의 자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을 보내셔야 합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걸어갈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보다 아니 바울의 제자들보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가르쳐줬다고 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걸어갈 인생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준 이가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두렵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우리를 그 길 가운데 내모시는 성령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린 상황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이 배에 승선하는 것은 여전히 두렵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배에 승선케 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위대한 인생을 바꿔주리라.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죠.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텨고 기다렸지만 이 시간이 지루하리만큼 그는 10년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약속은 하셨지만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 어떠한 사인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 아내 사례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바울이 결정했던 것은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던 아브라함은 또 지나가면서 내 생명이 위태로울까 두 번씩이나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한심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인생에 변화되는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황당한 부르심과 도전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약 70km.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꼬박 갔다고 하니까 3일 길 동안 모리아 땅을 향해서, 모리아의 산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는 내내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겠어요. 아들과 눈을 마주하고 아들과 대화하고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언제 도착해요? 이런 대화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얼마나 비참하게 걸어갔을까요? 그런 많은 내적인 갈등을 한 뒤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아들과 함께 아들 등에 짐을 지우고 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아들을 묶어놓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죠. 바로 이 대목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실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알지 못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칼을 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면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내가 나의 인생을 모리아산까지 인도한 내 인생의 감독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알 수 없는 모리아 산으로 인도합니다. 아니 그냥 아이를 죽일 거면 오늘 내 집 뒷동산에다가 할 것이지 왜 3일 길을 그 마음의 비참함을 갖도록 하나님은 내모신 걸까요?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그가 모리아 산에 가는 것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의 인생을 종착지로 예루살렘을 모는 하나님의 아픔과 두려움의 길을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눈물이 있는 것을 뻔히 알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배에 승선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독은 실패가 없는 신실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70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민족의 이런 비참한 가운데로 하나님 내모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선민을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기억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상하고 가는 길은 훨씬 더 어렵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은 더 고난인 것은 우리 뻔히 잘 압니다. 더 협착합니다. 더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따르겠니?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길을 뻔히 알면서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의 성도에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일컬어 노래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수님도 눈물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혹독하고 외로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그 눈물이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속히 이 날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감독 하나님을 신뢰하여 십자가 배에 승선하셨죠. 예레미야는 20세 나이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부패한 관료들을 향하여 선지자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부르심의 인생의 과제를 안았습니다. 그는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그는 울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감독 앞에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벌거벗겨지고 내 인생의 파멸이 이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인생의 감독 앞에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는 승선에 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도가 맞춰지는 그날도 여전히 눈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물이 두렵지만 슬프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감독, 나는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질병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미래 앞에 여러분이 낙담되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삶의 인생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위대한 선포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참 감동되었던 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교회,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함께 헤어지는 이 장면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당부했던 그의 메시지였어요.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떠나면서 그가 당부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과 눈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신 그 주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감독의 사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답을 줬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픔 있을 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픔을 꽁꽁 싸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왜 풀리지 않는가? 풀어줄 기도의 동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함께 풀어줄 기도의 동지를 찾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목장 식구를 찾으십시오. 우리 목장 카톡방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럴 때 내 인생의 감독의 사인을 우리는 듣고 다시 자신감을 갖고 모리아를 향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꽃길이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눈물입니다.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그가 가야 되는 그 길은 핍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내 인생의 감독자를 여러분 신뢰하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도전해 주시고 사인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경기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